네, 이 그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이 66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과 축복의 영광은 선한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성도는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과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실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통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초월하여 거하신다는 거소의 초월성과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을 통해서는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는 유혹과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심판의 경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형식주의자들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잠시 고통은 당하지만 그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해산의 비유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광과 평강에서 나오는 희락을 누리게 하심으로 위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과 그 원수들이 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들은 참 성도들을 핍박하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형통함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아시기에 원수들의 형통함과 번영을 그냥 계속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참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것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가 정하신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의인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고 악인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허락하시므로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십니다. 즉 예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부터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기를 받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살려둡니다. 모세도 태어났을 때 이 산파들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눕히고 나일강으로 띄워 보냅니다. 이렇게 나일강으로 보내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 하셉수트에게 발견됩니다. 이 발견한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긴 공주 하셉수트는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젖을 뗄 때까지 친엄마의 손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친엄마의 손에서 약 5년 정도 키워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궁궐에 들어가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환경적으로도 의식주와 교육 환경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친엄마 요게벳의 손에서 키워질 때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교육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궁궐에 들어가서는 철저한 애굽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공주의 아들에 걸맞게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중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모세에게는 친엄마의 낳은 정, 또 그리고 공주의 기른 정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젖먹이 때부터 유아기까지 친엄마의 손에서 자랐기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이 되었을 때 노역 현장에서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감독관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이 아기 때부터 공급받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네, 이 존 칼빈은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교회 역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또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살피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도들을 지속해서 인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독창적으로 쓴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스러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머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 아이가 살 수 없듯이 성도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기쁨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쁨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이유를 또 오늘의 본문 11절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주는 혜택을 어머니의 젖으로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아기에게는 생명과 평안 그리고 풍성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는 아기는 어떠한 불편함 없이 모든 것에 만족함을 느끼듯이 회복된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한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런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방금 같이 읽은 오늘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망한 예루살렘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기 이전에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질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젖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인 것처럼 교회도 성도된 우리에게 줄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젖을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머니의 젖인 모유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과 또 면역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아기 때 모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 증거 사진을 제가 드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 사진은 있는데 도저히 이 사진은 공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어머님 노출이 심해가지고 네, 보이지 않지만 저도 모유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지 않냐 저 혼자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즉 그러니까 이러한 젖 그리고 교회를 통해 공급되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사모하고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된 영적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기쁨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교회의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강같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직면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에 절대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은 늘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또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를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악한 생각에 따라 악을 행하게 되면 파괴와 불화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뿐인 사람의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공포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 위로를 강같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기 위해 이방 군대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많은 물질을 쌓아두었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강같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자녀를 위로하는 어머니로 비유하는데요. 이 비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머니, 엄마라는 존재는 솔직히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모두 그렇지만 특히 이 군인들, 군대가 있는 군인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군대에서 10대 군가만 부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할 때에는 10대 군가를 포함하여 많은 군가를 이렇게 우리가 행군을 할 때나 다 불렀는데 그 중에 당연히 엄마, 어머니 들어가는 군가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그때 떠오르는 군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 불러도 됩니다. 바람결에 밀려드는 정다운 목소리 귓가에 아른거린다 빠밤 빠바바바밤 하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태극기 새겨놓은 가슴 한켠에 언제나 웃는 얼굴 어머님 얼굴. 저는 특히 훈련병, 이등병 이거 할 때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하다가 눈물 흘리고. 그런데 점점 계급이 올라가면서 눈물은 줄었지만 그래도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계급이 올라가도 엄마가 보고 싶은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할 때 조금 찔끔찔끔 흘렸고 엄마란 이 단어가 항상 보고 싶고 위로가 되는 단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우암동에 계시지만 그걸 자주 못 뵙기 때문에 또 지금도 보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해집니다. 나중에 어머님께 전화해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엄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영적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엄마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기쁨,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위로의 역사에서 나오는 희락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잘 되어 행복을 누리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이웃과 가족 가운데서도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어머님의 위로보다 더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